가을이 점점 더 깊어가는 10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흔히 가을을 사색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검토하고 계획하고 혹은 지나간 날에 대한 반성을 하기도 하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 가을입니다. 우리 추억 속에 있는 과거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입가에 미소를 머물게 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아프고 힘들었을 과거인데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서러움이나 분노로 남아있지 않고 심각한 실수마저도 재미있게 기억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던 날 또는 심각하게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던 그 지난 날의 감격과 기쁨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때는 인생의 모든 짐이 사라지는 듯했고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은 듯했고 천하를 손에 잡은 것처럼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실 인생이 무엇인지 아름답고 추한 것이 무엇인지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알고 사랑을 알고 참 가치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 험한 낙원의 삶이 끝나는 지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도 배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억 속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알게 해주신 분이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신 극진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극진한 사랑의 주님으로 내 기억 속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억 속에도 우리가 남아 있을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지금도 당신의 가슴 속에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세상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 세상은 급속하게 변화되어서 아마도 미처 느끼지 못하는 분야에서조차도 급격한 변화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신앙의 양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인터넷상에서만 신앙생활을 해가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예배를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처치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제도적인 교회는 싫어하는 SBNR로 불리는 이런 형태의 신앙인들 다양한 형태의 변종 신앙들이 생겼습니다. 역사의 상황에 그리하여 생긴 것은 이해할 수 있고 또 교회가 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 신앙생활의 양태들이 나를 손바닥에 새겨두고 가슴에 품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응답의 모습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심각하고 겸손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7년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예언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 제국이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아수르와 이집트를 물리치고 이 중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했던 혼돈과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점점 쇠약해져가고 몰락해가던 조국 유다왕국을 바라보면서 당시의 백성들과 선지자 예레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의심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진행되는 나라의 현실만 두고 생각해 보면 여지없이 잊혀진 백성들이 된 것처럼 분명해 보였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진격 앞에 그들은 속수무책의 허약한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나라가 책임져 주지 못하니 백성들의 삶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정치는 친바벨론, 친애굽으로 나누어 중구난방의 논쟁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런 시기에 나타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지를 깨우쳐주면서 믿음을 견고히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깊이 사랑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때 그 사랑의 모습을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청년의 때와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랑에 미쳐서 이 남자 이 여자가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그 시절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았고 모든 것이 멋져 보였고 만나면 시간이 멈추어 있기를 원했고 함께 있으면 고생도 즐거웠고 수고도 그냥 재미있기만 했던 그 사랑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라고 하시는 표현입니다. 가장 격정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사랑했던 시기가 광야 생활 시기였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로 자주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2장 6절 말씀 보시면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황무지,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광야를 가리켜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라고 광야를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불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살았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하나님은 그들을 젊은이의 사랑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열정적인 사랑으로 응답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아 장막 밖으로 나가보면 성막 위에 높이 솟아있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군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사막에 나가면 일용할 양식 만나가 즐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방이 어두워지면 하늘 높이 불구덩이 솟아올라 그들을 비추었고 그들은 밤에도 낮에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감사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았고 고생스러워도 좋았습니다. 구름기둥 보면서 좋아했고 불기둥 보면서 신이 났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갈 길을 막는 애굽을 열 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널 수 있게 축복하십니다. 목마르면 반석을 깨뜨려 물이 솟구치게 해주시고 배고프면 만나움의 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주변의 민족들이 시비를 걸어오면 응징하셔서 이 백성 건드리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 음중이 이방 민족들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참으로 뜨겁게 사랑했었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사 마찬가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광야 같았습니다. 무작정 서울과 도시로 몰려왔지만 거처할 처소도 땀 흘릴 일자리도 반겨주는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유일한 기쁨, 유일한 희망, 유일한 쉼이 하나님의 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가난해도 그냥 좋았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도 금식했지만 먹을 것이 없는 억지 금식도 많았던 시절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좋았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천만 성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줄을 지어 신학교로 갔고 민족과 세계를 향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 위하여 자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냥 예수님이 좋았고 복음이 좋았고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기억 속에 갇혀있는 과거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주님만 사랑하고 따랐던 주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식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불평이요 원망이 난무하고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셔도 그래도 세상주를 놓지 못해 세속의 종노릇만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정성이 없고 찬양 드리는데 기쁨이 부족하고 헌신하면서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없어 고생하던 그 광야 같은 시절에 마음만으로 뜨겁게 사랑하던 그때 그 모습이 더 그립다라고 우리에게 옛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이하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나온 많은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원로 성도들이 그곳에 함께 기거했고 극심한 박해 가운데 생명을 버리고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신앙 전통이 묵묵히 흐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회개하고 그 사랑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안타깝게 책망하십니다. 그때 그 사랑이 무척이나 그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 교회의 큰 근심거리로 등장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키릴 총대주교입니다. 그가 불행하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푸틴의 애완견처럼 행세하면서 조국을 위한 전쟁에 나가 죽으면 그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혹세무민하는 거짓 선지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매우 온화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고 러시아의 개혁개방 초기에 한국교회가 그때만 해도 러시아 정교회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성경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소를 건설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한 인사를 고개 숙여 진심으로 전해왔을 만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권력의 맛에 물들여졌고 정부의 막대한 교회에 대한 재정지원에 영혼을 팔고 교회를 타락시켰고 전 세계 교회의 우정어린 충고를 무시하면서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일에 앞장서 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교회 사랑과 예수님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안고 공산 정권에 저항했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밉상이 되어가고 권력의 신연노릇을 하며 타락한 종교인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첫사랑이 우리에게서 식어지게 되면 이렇게 비참한 처지로 전락합니다. 추억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그 추억 속에 있는 것만으로 그 신앙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거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의 신앙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지켜가는 것도 지금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지금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그때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그 사랑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물으십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변질이 단순히 마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의 문제였고 국가 정책의 문제였고 사회 현상의 문제였습니다. 생활이 바뀌었고 국민의 의식이 변질되었고 사회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참담한 것이 된 현실의 실제적 타락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해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5절 말씀에 있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는 말씀이 해석이라고 해답이라고 봅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는 말씀은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예레미야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10장 15절 말씀에 우상을 가리켜 그것들은 헛것이요라고 말합니다. 16장 19절 말씀에도 이방 민족들이 물려받은 그 거짓 종교들을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세상 사랑하게 된 것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말씀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종교는 바알 종교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바알은 생산과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배우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바알 숭배를 도입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약속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너무나 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그 사랑을 배신했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좀 후기 역사로 가면 이스라엘 후기 역사로 가면 그때부터는 외교적인 압력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종교를 무분별하게 마구 돌리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의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했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을 만큼 예루살렘이 마치 종교 전시장처럼 변질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고 힘없는 약소국으로서 국민들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고 미신이었으며 전혀 유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나라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지금은 바벨론의 침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고 살면서도 이것이 결코 신앙을 떠나간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항상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2등이 되고 3등이 되고 맙니다. 시간이 남아야 봉사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남은 것이 있어야 드릴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제3의 순서에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순위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유신론의 입장에 서 있는 것만 가지고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후에서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나중에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바다에서 그물 던진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대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거의 허물과 잘못에 질책하시거나 회개를 요구하시거나 그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주는 사랑합니다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신앙도 사라지고 자부심도 넘어지고 자기들끼리의 신뢰와 의리도 넘어지게 되고 아주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힘입니까? 백성들의 지지입니까? 지식입니까? 사회적인 좋은 평가입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는 이 사랑 한 가지로 배신의 아이콘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순교자의 영광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를 극적으로 역전시켜 놓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니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사랑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실히 고백하는 이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윤환 씨가 쓴 주님 당신은 3등입니다라는 글이 있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주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주님을 만나줍니다. 주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주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주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3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에서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게 덥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주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1등으로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1등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래야 1등으로 주님 곁에 있는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주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또 주님이 3등으로 밀려날까 봐 나는 오늘도 걱정입니다. 우리의 걱정이 내 삶에서 주님이 3등으로 밀려날까 봐 안타까운 걱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향한 사랑이 식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뜨거운 가슴의 주님 향한 사랑이 날마다 불타올라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삶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